오늘은 마태복음 맥잡기 11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 또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으로 넘어올 때까지의 그런 과정,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했고, 특별히 5장에서 8장은 보통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산상수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산상수훈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유대 땅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특별히 누구의 메시아로 오셨냐 하면 구약 성경에 대언자들이 오실이라고 꾸준히 얘기했던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뭘 세워요? 왕국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왕국의 백성이 되려면, 그 왕국 백성이 되려면 헌장이 필요한데, 그 헌장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 게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에 나오는 왕국 백성을 위한 헌장이다. 요거를 기억을 잘 하시고선 이 마태복음을 풀어나가야지, 그냥 뭐 온유하게 살고 뭐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걸 표현한 걸로 생각을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8장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5장 1절 가서 보니까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갈 그런 계기가 있을 텐데, 그 산의 이름을 팔복산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우리가 이제 팔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팔복산이에요. 이게 그 산에서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무리들과 함께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왕국, 그 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백성을 만들어야 돼요. 왕국 백성을. 그걸 하시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일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됐던 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이 여기 이제 8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4절 보니까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그래서 경배했다. 월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는데, 이 월십은 하나님께만 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왕에게만 쓰이는 그와 같은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뜻을 제대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경배했다. 경배했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가 보니까 예수님이 경배는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왕만 받을 수 있는 건데, 경배했다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이미 사용이 될 때는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치러 올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왕이라는 그 사실을 인지를 하고 지금 나왔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 사역의 거의 많은 부분이 병을 고치는 일입니다.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마태복음 이런 걸 읽고 병 고치는 게 나오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병을 고쳐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분이 이제 많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냐? 우리 이사야서 35장을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35장 가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울 메시아 왕국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할 일이 1절 2절에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 주의 영광, 주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런 걸 다스린 걸 보니까 말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일. 그래서 많은 자연 환경이 변화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메시아가 오면. 자, 이러는 가운데 5절로 가서 보면 그때 이런 일이 생길 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되면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보통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다라고 하는 그런 병이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고쳐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일. 이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같으면 700년 전에 600년 700년 전에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 메시아가 오면 일단 메시아는 뭘 해야 돼요?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오면 병을 고쳐야 되는 거야. 병을 고치지 못한 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사역 3년 반 동안 사역에 많은 부분이 병을 고치는 일을 한 거예요. 병 고치는 일, 마귀를 내쫓는 일,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가서 보면 바람을 꾸짖어서 폭풍우가 불지 못하도록 하는 일 등등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자연계까지도 다 이렇게 주관하는 창조자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 또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만 하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 보러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복음서를 읽으셔야 돼요. 복음서를. 자, 그래서 이제 메시아 표적으로서 병 고치는 일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뭐냐? 나병입니다. 그 나병이 지금의 우리가 보통 얘기한 한센병, 옛날에는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병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서로 좀 의견이 다릅니다. 한게 중요한 건 피부병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사람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 병. 또 민수기 12장 12절 여기 가서 보시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많은 경우 보면은 다는 아니겠지만 나병이 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서 나병이 낫는 거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만 사람의 뭐 이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만 나병이 낫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나병 환자를 고쳐준 일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나병이 인간 영혼의 죄병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 예. 그 죄는 뭐로만 고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고칠 수 있거든요. 예. 요러한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병 환자가 2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누가 주라고 하는가 보세요. 주여라고 했을 때는 이미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상태로 왔을 때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아무나 고쳐준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를 가서 보시면은, 이런 경우에는 주여하고 이렇게 부르게 될 때,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 23장 42절에도 그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한 강도, 그 강도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내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이제 가셔서 제사장이 나병 환자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의식을 행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쳐주신 다음에, 그때 제사장이 손을 댈수 있었어요. 그 손을 댈 때도 그냥 못 대고, 피를 바르고서 그 피를 통해서만 손을 댈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직접 지금 손을 대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그 나병 환자에게 그 나병에 손을 대시는 이런 모습. 예, 이런 거 이제 보면서, 병을 다스리는 분이다. 병을 다스리는 분. 그게 뭐냐? 이사야에서 3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어떤 병이라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이 입증을 하신 거다. 자, 5절에서 이제 8절에는 또뭘 고치시냐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는데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이와 같은 대장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여러 명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 처형할 때 거기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백부장이었고 사도행전 22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을 유대인들의 그 무리에게서 구출해낸 그런 백부장도 있고, 맨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이제 이송이 될 때, 거기에도 이제 백부장이 나와요. 그래서 백부장이 여러 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가서 보니까 이게 마비병이 나옵니다. 기존에는 이걸 중풍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중풍하고 마비병은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비, 펄지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으로 돼 있는데, 이게 꼭 마비병은 아니다. 근데 이거 역시 어떤 거냐? 사람이 고치기엔 대단히 힘든 병이에요. 이건 뭐 감기 이런 병이 아니에요. 나병도 마찬가지고, 마비병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예수님이 가지도 않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도 않고 고쳐주신 거. 아까는 나온 걸 고쳐준 거고, 이번엔 가지도 않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떤 걸 보고 고쳐줬냐 하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거기 가서 보니까, 내 지붕 아래, 내 집으로 들어오신 걸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다 얘기하면서, 백부장의 엄청난 그 믿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니, 뭐라고 돼 있어요?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백부장이면 내 위에 천부장이 있어요. 그 위에 만부장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천부장이 너 이거 하라 그러면 내가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이리 가라 그러면 이 사람이 권위 때문에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 백부장의 마음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모든 병까지도 예수님의 권위하에 있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만물, 심지어 병까지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걸 내가 믿다고 믿는다. 그걸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큰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돌덩어리에서 사람이 나온다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거 병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 보통 큰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10절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본 적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부터 이스라엘 이런 거 이제 나오면서, 그 밑에 가니까 예수님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으려니 하니까, 동쪽, 서쪽, 사방에서 이방인들이 함께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죽어 있는데 왕국이 열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지금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부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함께.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생기냐? 진짜 왕국의 자손들이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고 할때 이스라엘이 뭐냐? 말 그대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 28절에서 29절 가서 보시면 얍복강에서 천사하고 야곱이 싸우다가 결국은 야곱이 이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될 때, 이 야곱과 싸우던 그 천사가 내가 이제부터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과, 그렇죠? 이 통치자와 겨루어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저 중동 땅에는 저 이스라엘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 이스라엘은 이미 끝이 났다고 이렇게 하는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돌아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식으로 하면 천년 왕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도 들어가요? 이방인들도 들어가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그 7년 환난기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과 믿음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도와주며, 그렇죠? 7년 환난기를 통과한 이방인들이 어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기게 되니까, 천년왕국에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과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이 생기기 약 7년 전쯤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교회로 휴거가 돼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은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왕국이,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이 열리게 되면 유대인, 이방인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동서로부터 사람이 모인다. 아, 이거 교회에 사람이 모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천년 왕국 시대.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은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질 왕국.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교회는 왕국이 아니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왕국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니엘서 12장, 또 누가복음 20장 27절 38절인데 가서 보시면 그러면 7년 환란기 맨 끝에 구약 시대에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우리는 7년 환란기 시작이 되기 바로 전에 예수님 안에서 죽어 있는 신약 시대 교회 성도는 그때 부활하거나 그때 휴거하게 되고 그다음에 7년이 끝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바로 전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부활하게 돼요. 이렇게 돼서 다니엘도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서 맨 마지막 장, 12장 맨 마지막 장에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해 놓은 그와 같은 이 토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가서 선다. 우리 욥기 공부했잖아요. 맨 마지막 때내 구속자께서 땅에 서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눈으로 그분을 본다 그러잖아요. 맨 마지막 때. 그래서 구약시대 욥이 부활할 거를 이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시죠? 다 같은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국이 시작이 될 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구약시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럴 때, 이 하나님이 기회를 먼저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왕국의 자손들 가운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쫓겨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11절, 이제 마태복음 13장은 제가 시간을 내서 이제 한번더 설명을 할 겁니다. 한 시간을. 그래서 왕국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이렇게 돼서, 아,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다. 이런 걸 기억을 하시고. 14절에서 이제 15절도 또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의 누굴 고쳐줘요?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이거는 또왜 나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병이 마귀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베드로의 장모의 병은 마귀에서 생긴 병이 아니에요. 병 중에 어떤 거는 마귀가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 것도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미리 앞날을 내려다보시고,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다. 알겠죠? 얘기하는 건 천주교나 어디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황이고 뭐 아내가 없었고 그게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미리 보여주시겠어.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 같은 경우 보니까, 아, 이걸 굳이 왜 이렇게 아내의 어머니라고 길게 적었냐, 장모라고 적지. 맞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의 어머니라고 성경이 강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내가 있었다는 거를. 그래서 아내를 치면 나와야 돼요, 성경 구절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장모라고 표현 안 하고 아내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아내가 있었다는 걸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있는 그대로 여기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어요. His wife's mother 이렇게 돼 있어요. His wife's mother. His 장모 같으면은 mother in law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mother in law 이렇게 표현하죠. 법적으로 어머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굳이 표현 안 하고 어떻게 했냐 하면, 여기 있는 그대로 그의 아내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주장을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막아 놓으시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6에서 17절 가게 되면 마귀 들린 자들을 고쳐주는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마귀 들린 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28절에서 34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 가서 보니까 마귀 들린 많은 자들 그분께 데려오고를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아, 그러니까 마귀는 영이구나.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마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가서 보니까 병든 모든 자를 고쳐줬다. 10명 중에 9명만 고쳐준 게 아니라 병든 자들을 데려오니까 100% 고쳐줬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만 고쳐줘서 이런 얘기 없어요. 병든 자들을 데려오니까 100% 고쳐주셨다. 자, 그러면서 거기 17절에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이게 53장 이사야서 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순절 은사주의라고 하는 이걸 주장하는 분들의 뭐라 그럴까, 잘못이 이제 여기부터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논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 것이 문제냐. 예수님의 속죄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서 십자가 사역을 속죄사역했어요. 속죄사역에 영혼의 구원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 들어있죠? 조금 아까 보니까 속죄사역에 병 고침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단계 나가서 그럼 믿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논리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속죄사역, 그 속죄사역에는 영혼 구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병 고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구원받냐?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병도 고치겠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표적으로서 지금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사역이 이거 말고도 많은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가서 보니까 지금 온 세상의 창조세계, 모든 창조물이 신음하고 있다 그래요. 그 신음하고 있는 창조세계도 예수님이 오셔야 어떻게 돼요? 예, 병고침을 받습니다. 짐승에게 내려진 모든 저주도 그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저껜가 아마 가서 보니까 간단하게 보니까 뭐 돌고래를 구출해서 살려놨더니 어떻게 됐다 그래. 또 죽었다. 가서 보니까 이 안에 비닐이 80개가 들어있다는 거야. 이배 안에. 알겠죠? 그러니 곧 돌고래가 살겠냐고. 그 바다에 있는 거 비닐을 이렇게 먹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온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 저주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되돌려 놓는 것도 그것도 예수님의 속죄사역의 이제 하나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병이나 가난이나 잔인함, 전쟁 이런 걸 없는 세상 만드는 것도 그 예수님의 속죄사역의 일부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저 창조세계에 이 신음하는 일이 완전히 이거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사역에 다 포함이 돼 있지만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가 있고 재림 때가 있는데 초림 때 이루어진 일이 있고 재림 때 이루어진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65장 25절 가서 보면 사자가 지푸라기를 먹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다시 노아의 홍수 전과 마찬가지로 이 육식 동물이 다 초식을 하는 때가 와요. 천년왕국이 되면. 지금 그렇게 합니까? 지금 사자가 풀 먹고 사는 사자 본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사야서 11장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 전체, 온 세상 전체 해하거나 상하는 일이 없는 때가 있고, 그것도 예수님의 속죄사역의 일부예요. 근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모든 일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그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병을 고치십니까? 안 고치십니까? 병을 고치시죠? 예,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그거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가야 고친다고 하고, 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예수님 시대 이후에 요한의 시대로 한 40년, 50년, 60년 지나가면서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유라고 하는 게 은사로 받았던 이런 모든 게다 어떻게 없어지게 됐어요. 없어지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가서 보니까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담대함이 아닙니다. 확신. 그래서 뭐냐?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병 고친다는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게 중지가 된 겁니다. 이게 이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약을 쓰든지. 그렇죠. 약을 쓰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약을 쓰는 거. 예. 그다음 어떤 경우 쓰지 않고도 자연이 낫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게 그냥 그대로 아프게 두기도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죽기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도 안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살려놓으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복지 예산을 다 어떻게 지금 1,000살, 2,000살 되고 그런 사람, 그 복지 예산을 어떻게 다 감당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정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예, 이게 어떤 사람에 가서 기도하면 그냥 암이다 낫고 하는 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하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 18절에서 이제 22절에는,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왕국의 이 군사가 된다는 거. 물론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게 따르는 게그 쉬운 일이 아니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 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하니까 자기도 거기 일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참 귀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을 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제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아마 올라 있을 거예요. 목회의 목적이란 글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지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에게 찔림이 온다.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큰 아파트를 가지고 뭐 이거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이 목사의 삶을 이렇게 볼때 마음에 찔릴 때가 많이 있다. 거기 목회의 목적을 점검한다. 거기에 그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 목사나 교회가 엄청난 규모의 무슨 이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건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성경의 예수님, 그런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서 그냥 무조건 가난하게 찍으러 이렇게 사 이런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부자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혹시 더 커지고 뭐가 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 교회 안에 무슨 사치 뭐 부귀영화를 목사가 누린다는 거, 이런 일은 그거는 네버,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자, 이거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23절에서 이제 23절, 7절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풍랑을 멈추는 자연계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에게도 명령을 하고 이러니까 바람이 순종하냐. 뭐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또 어느 면에서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입증을 해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뭐 병고 주신다고 이런 일을 하면서 풍랑 멈추게 하는 그런 건안 하더라고, 되게. 그렇죠. 이런 건안 해요. 또 이상하게 해. 예수님이 가서 또 무슨 독을 마시든지 그 괜찮다는 독은 안 마시더라고. 이상하게. 뭐 하는 거 그런 것만 본인이 할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에 누가 본인이 할수 있다 그러면 독도 좀 이렇게 주시고 이것도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이게 과연 가능한가. 자, 이렇게 되면서 28절에서 31절에 드디어 마귀를 제압하는 분이다, 마귀.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게르게스 지방에 이제 갔더니 마귀 들린 자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우리 성경에 마귀, 더 데블, 정관사 더가 붙은 데블이 있고, 그다음에 부정관사 A나 아니면 A의 복수가 되는 데블스로 표현이 된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마귀는 유일한 마귀, 사탄 마귀, 사탄 마귀와 비슷한 성품을 가진 그의 쫄개들을 성경은 마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압하시고 내쫓는 그런 권능까지 있다는 거. 누구만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귀를 내쫓, 마귀를 제압하고 내쫓는 거는 마귀를 만든, 창조한, 그 창조주만 할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다. 이거 기억을 하시고. 이게 다 뭐라고요? 메시아 표적이에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 귀신 쫓고라는 거,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이 마귀들도 창조하고 마귀들도 제압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주신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그런데 마귀들이 특징이 있어요. 마귀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29절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사람은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도 베드로가 그래도 공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니까 그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그 외에 거의 나머지 모든 사람, 특히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 포함해서 모든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데 마귀는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아,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보는 분이구나, 알아보는 존재구나. 그렇죠? 왜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귀는 아주 지저분하고 뭐 이런 걸로만 자꾸 생각하고 거짓말만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가서 보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마귀 들린 어떤 여자가, 소녀아이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 바울과 이 신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16절.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히면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 맞는 얘기죠? 100% 맞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영에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쫓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쁜 일만 하고, 아, 여러분,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도깨비 뿔 들고 이렇게 오면 다 알아봐요.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어떻게 교묘하게 질도 섞어갖고 같이 갖고 들어오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특히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세 때 이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2장에 가서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기적들을 행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가서 보니까 2장 9절에 그가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좋은 걸 해주겠다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딱 굳게 서서 처음 말하는 게 진짜인가 가짠가를 잘 판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러면 머리가 맑은 사람이 돼야 돼요. 머리가 맑아야 돼요. 머리가. 그게 무슨 얘기 이렇게 들리면 그것이 맞는가 그런가를 잘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귀들 특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귀들이 또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여기 가서 보니까 주로 어떤 뭐 돼지든 아니면 사람이든 어디에 몸을 차지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해서 그럴듯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마귀에 들리게 되면 사람의 행동에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가 뭐냐, 아까 그 빌립보 그 있던 그 소녀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지저분한 일이 생겨요. 혼돈과 혼란이 반드시 마귀의 일에 동반이 됩니다. 마귀의 일에는 혼돈과 혼란이 동반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가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4장 33절에 뭐 여기 방언, 예언 여러 개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진리의 영이 있는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 그렇죠? 아주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막 혼동이 되고 그냥 막 이렇게 이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야기하면서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성령 집회다 뭐다 해서 갔더니 막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아,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깨끗하게, 화평하게, 옷도 단정하게 입고 말도 고상하게 하고,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정말 고상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똑같은 그 말씀 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장에 가서 보면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언어들로 살라살라살라 이렇게 얘기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냐. 여러분 한번 하는 거 보세요.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들 왜 저래?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의 일이냐 아니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안에 혼동이 있냐, 혼란이 있냐, 아니면 깨끗하고 질서 있게, 단정하게, 고상하게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혼동과 혼란과 뒤집어지고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 시체처럼 다 누워 있잖아 이렇게. 이런 일들 하는 데는 그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아주 100%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귀 들린 사람들이 하여튼 예수님께 돌아오면 일단 하는 게 뭐예요? 옷을 똑바로 입어요. 옷을. 옷을 똑바로 입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단정하게 옷 입고, 그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그렇게 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아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요새 얘기한 개차반이었는데, 그렇죠? 예수님에게 딱 만난 순간에 옷을 달래서 옷을 입고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된 걸까? 예수님 믿는 거에 그러한, 그게 파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파워예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서 8장에 메시아 표적으로서 나병, 마비병, 열병, 각종 모든 병, 그다음에 풍랑을 제압하는 거, 마귀 들린 자, 이런 모든 일이 그냥 쭉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게? 메시아 표적이에요. 메시아 표적, 메시아로서의 표적. 그걸 보여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9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또 마비병 환자를 이번에 고쳐주는데, 이 마비병 환자 이 경우에는 죄가 있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죄.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 자기의 도시에 이르셨다. 자기의 도시는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베들레헴이고, 그렇죠. 자라나신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고, 나중에 공생애 활동을 할때 본거지로 삼았던 데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여기 이제 들어가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마비병 환자가 나오는데,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니까, 여기 지금 마비병은 분명하게 죄하고 상관이 있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병이 죄나 병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죄나 이 마귀 때문에 생기는 거.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분명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 사건 전에도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대개 이 말씀의 선포와 함께 회개가 이루어질 때 이제 병 고침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들을 용서받을 자다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 도다. 그래서 왜 그래요? 병은 누구만 고치는 건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고치는 줄 알고 있는데 죄는 죄를 지금 용서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5절에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어떤 게더 쉬워요, 여러분? 둘다 쉽지 않습니다. 둘다 쉽지 않아요. 둘다 누구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거 다둘 다를 누가 할수 있는 건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들 용서받으라고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얘기하니까 병도 고쳐주고 그걸 보니까 죄도 고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죠.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주신 거예요. 입증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상당히 그냥 그 자리에서 뭐병 나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심심하잖아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죄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사람이라는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두 가지를 다 얘기해 놓고, 그런 다음에 사람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마비병을 다 고쳐 놓으니까, 예수님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봤지? 내가 병도 고치고, 죄도 고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릎을 꿇고, 그렇죠? 아이고,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과가 어때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도 고치고 죄도 고친다. 이런 것들 이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9절에서는 이제 마태를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레위로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은 저와 여러분이 왕국의 백성이 아니라 해도 저와 여러분이 특히 믿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늘 마음에 가져야 될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예. 집에서 음식 앞에, 여기 집은 아마 마태의 집일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다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어째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세리나 죄인과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류가 다른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말 그대로 이 모든 병자를 고치고 마귀를 내쫓으고 하는 그 모든 거에 이 핵심이 뭐냐 하면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내가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려고 한다. 요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박사, 뭐 제사장 등 예수님을 극도로 미워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들의 생각에는 저뭐 세리 저 창녀 이거는 거의 사람도 아니야. 완전 죄인이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당시에 이제 죄라고 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죄하고 비슷해요. 교회 이렇게 왔는데 어떤 분이 담배를 핀다. 술 먹으면 저 사람 수준이 아주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면 믿음의 수준이 저 미칠까요? 마음속에 음욕이 이만하게 큰게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훨씬 큰 거죠. 이게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이렇게 하는 게 이건 이만한 거고 담배 술 먹은 거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맞죠? 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저거 아주 형편없다. 그 저거 형편없다는 게 음행을 일삼는 자, 주정뱅이, 가늠하는 자, 마약하는 자, 도둑, 유괴범, 또 가서 보니까 아내를 때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그렇죠? 이런 것들 아주 추접한 이런 죄인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의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은 왜 가냐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병든 자들에겐 필요하대잖아요. 그렇죠? 병든 자들에겐 필요해요, 의사가.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해서 이렇게 하게, 그거 해서 낫게 하는 게, 그 안에 있는 메커니즘을 하나님이 조정을 해요. 오케이? 예, 그래,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가 필요한 거다. 아픈 건 일단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하고. 예, 의사에게 가서 약을 타는 게 그게 정상인입니다. 그게 정상인.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을 하면서 나는 희생물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믿음 생활하되 특히 가정에서 부부 생활하실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특히 또 목사나 교회 리더들과 그 다음에 이런 성도들 사이에 이게 꼭 있어야 돼요. 희생물이 아니라 나는 긍휼을 원한다. 긍휼.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되니까 교회에다가 5천만 원 헌금했는데 맨날 집에서 부인하고 싸우고 이렇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11조 요만한 거 채소 하나 키우면 50분의 1 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 일들 했어요, 여기 종교인들이. 나는 그런 희생물을 원치 않고,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헌금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이 의미가. 이해하시죠?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11조 그거 하는 거 설명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억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할 때,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 긍휼을.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긍휼이 여기셨기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생물이 아니라 긍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종교인들을 나무라실 때 말씀하시는 거 나는 희생물이 아니라 뭘 원해요? 예, 긍휼을 원한다. 그 다음에 죄인들을 그냥 부르러 온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예, 다른 많은 성경들에서는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가 빠져 있어요. 진짜 핵심이 뭐예요? 죄인들을 불러서 어떻게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포인트가. 그렇죠?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예, 죄인들을 불러. 여러분, 의인은 예수님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내가 죄인이니까 나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면은 어떻게 회개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엄청난 겁니다. 자, 14절에서 15절은 이제 종교인들이 하던 금식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금식. 금식 자체는 명백한 어떤 명령이나 이런 건 아니지요. 되게 자발적으로 고통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그와 같은 그 절차가 이제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스가랴서 7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이 금식을 이나 시도 때도 없이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니들이 하는 이 금식이 도대체 무슨 금식이 이런 금식이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러한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자꾸 나한테 오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마음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다윗, 다니엘, 심지어 아합, 모세, 엘리야, 에스라 등등 많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과 내가 좀 교통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다 할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나는 금식한다고. 그렇죠? 이러한 의미의 금식이라면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이 종교인들이 행하고 하는 그런 일이 정말 그게 자기들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건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16에서 이제 17절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새로운 시대. 거기 가서 보면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 옷을 당겨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낡은 옷에도 새거 붙여보세요. 어떻게 돼? 이거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낡은 옷이 더 찢어진단 말이에요. 참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온다. 자, 이거 왜또 포도즙이라 그랬냐? 포도주라고 안 그러고. 여러분, 이 낡은 부대는 또 부대라 그러니까 아이 도대체 천조라가 이런 게 무슨 부대에다가 포도주나 포도즙을 어떻게 넣냐? 그게 아니라 가죽 부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죽 옛날에 짐승 뭐 양이나 이런 걸 잡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거 다 잘라내고서 여기 꽁꽁 동여매고 이렇게 동여맨 다음에 이 위에다가 뭐 이렇게 뭘 물을 집어넣고 이렇게 부대로 써도 그게 가죽 부대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죽 부대에 이미 발효가 다 끝난 포도주를 그 안에 집어넣으면 터질까 안 터질까요? 터져야 안 터져요. 아, 이미 발효가 다 끝났으면 더 이상 발효가 될게 없으면 기포가 안 나오잖아요, 더 이상. 그 터져야 안 터져요? 안 터지죠. 근데 새 포도즙을 넣으면, 그러면 어떻게, 이거 들고 다니고 하면 해가 쨍쨍 내렸지. 그럼 어떻게 그 안에서 부글부글부글하고 이게 끓어오르면서 어떻게 돼? 이게 다 얼거맹이 그냥 뻥 하고 터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즙이 돼야 맞는 거죠. 그래서 포도즙. 그 다음에 뉴 와인이라고 해서 뉴 와인은 갓 포도에서 짠 거를, 그걸 이제 새 포도즙이라고 이제 표현한 겁니다. 어찌됐든, 이제 지금까지 너희가 행하여 얻은 이런 모든 종교적인 이런 모든 거다 갖다 쓰레기통에 넣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 이거를 이해를 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국을 주러 온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구시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데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뭐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 이 정도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자, 이것이 왕국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결국은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왕국이 연기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 시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구약이 폐지가 되고, 이제 신약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교회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신약교회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약에는 제사장이 서 있었어요. 여기 가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알았다 그러고 들고 가서 저 사람이 저럽니다 하고 하나님께 중간에서 얘기하는 그 중간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치워버린 거예요. 이걸 치워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통 나가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직통 나가는 시대. 그러니까 새 시대가 지금 열려서 우리가 신약교회를 한다고 할 때는 중간에 제사장이 없는 시대, 이 교회를 하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여기가 뭐예요? 그냥 예배당이나 강당이지 성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가 제단이 아닙니다, 여기. 뭐예요? 강단이에요, 강단. 제단이 아니고. 이러한 시대가 열렸는데, 아직도 구약 시대를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구약 시대 교회를 하려고 하면.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 이메일 쓴거 제가 교회에 올려놓았죠. 오랫동안 교회를 했는데 지금 암에 걸리시고 뭐 이렇게 돼서 지금, 투병하는 가운데, 이 목회한 걸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목회하는 걸 이렇게 보고 나니, 너무 후회가 된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썼어요? 내가 지금까지 구약교회를 했구나. 구약식 교회를 했다는 건 모르니까, 제사장 노릇을 하고, 여기가 성전이라 그러고, 제단이라 그러고, 하여튼 그와 같은 그런 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상속 언약, 이 신약 시대를 이렇게 여시면서, 어떻게 구약의 모든 걸 철폐하셨어요.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실체가 이제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는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된 거예요. 단번 속죄를 통해서 엄청난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제 18절에서 26절에는 회당 치리자의 딸을 고쳐주고, 혈루증 여인,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27에서 그 31절에는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고, 32에서 35절엔 말못 차는 자를 고쳐주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사야서 3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고 다리 저는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로 내가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34절에 누가 나타나냐? 바리새인들이 나타나는 거야. 종교인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저항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저항을 해요? 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부를 통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세요. 35절.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이해하시죠? 왕국의 복음 선포할 때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모든 질환과 질병을 고쳐주는 일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되면서 메시아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다. 자, 이러면서 이제 36절, 37절, 38절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말씀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막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열심히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무리들을 보시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우리 김남준 목사님 그 표현에 따르면 이게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왜 그러냐?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저들이 되어 있구나 생각을 하고 이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가져야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그걸 위해서 세상을 계몽하기도 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선을 베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도해라. 그렇죠? 예, 수확밭의 주인에게 기도해서 그분께서 수확밭에 일을 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라. 여러분 여기 수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수가 아니고 추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봄에 뿌려서 가을에 거둬요. 그래서 추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에 뿌려서 봄에 거둬요. 그러니까 여기 하면 춘수라고 해야 돼요. 춘수하시는 주님께 이래야 된다고. 원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확이라고 표현하는 게 수확이 맞는 거예요. 추수가 아닙니다. 수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런 좋은 교회, 하나님 말씀이 마음대로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가르치는 올바른 그런 교회, 이게 세상에 많이 생기길 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확밭에 수확을 이루어주시는 그 주인께서 자기 밭에 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한국 땅에 좋은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